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화 집사님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네. 우리 주옥화 집사님과 함께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사로잡혀가는 막바지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경험했던 네. 정말 한 식구처럼 네. 하나님이 매일매일 복음에 전진을 하시고 사회를 변혁시키시고 엄청난 도시적인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네. 뜨거운 부흥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핍박당할 것을 알면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헤어짐 이별의 장면입니다.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서로 알고 있는 밀레도의 이 마지막 설교 오늘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과 사건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몸, 한 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처음에 언제 성경에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었다라고 네. 말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뭐 몸이 하나로 붙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뗄래야 네.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하와의 반쪽이 되고 하와는 아담의 반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너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몸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의 네. 존재로. 그래서 사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저 여자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나의 한 몸의 죄라고 인정하고 엎드렸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둘을 하나의 몸으로 여기시는데 남자의 죄는 무엇이었냐면 너는 너, 나는 나라고 분리시켰던 이것이
네.
사실은 죄의 본성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단절시키고 저것과 나를 분리시키는
네.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듯이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너와 나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이 이제 한 몸, 한 덩어리라고 하는 이 에덴 동산에서의 한 몸의 개념을 여기서 예수님과 교회에 적용시키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 죄가 끊어놓았었으나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 같은 범주의 기적들을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한 몸이라고 부르신 엄청난 조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를 지금 너무 속상하죠. 바라보면 정말 부끄럽고 교회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 정말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속고 속이고 뭐 각종 범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쪽 남쪽에서는 정말 보도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기가 어디 가서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너무 민망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나와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이기도 한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가는 예수님의 몸의 행진인 것입니다. 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지만 사실 열두 제자들이 인도로, 중국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 가면서 교회가 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서 그 땅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등대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네. 빛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도시에 비치는 것. 그래서 정말 평양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곳곳으로 정말 성경을 들고 권서인들이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면서 북녘의 북조선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3천 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남에서는 북한 교회사 사전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75년, 77년 전에 정말 그 북녘의 붕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닫게 되고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교회의 모든 문을 하루아침에 닫아버린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네. 그래서 그때까지 있었던 교회들이 어디에 어느 교회가 있었고 어떤 목사님이 심우하셨고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만드는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사전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고 너희들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마중 식구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부흥보다 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 북녘당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는 꿈을 꿉니다. 로마가 뒤집어지고 결국 에베소와 모든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온 땅끝에 전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들과는 마지막 만남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이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는 에베소에서의 부흥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떠납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것을 놓기가 어렵죠. 네. 아가서에서 보면 북풍이 불 때가 있고 남풍이 불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북풍은 핍박과 고난과 환란의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불면 우리는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남풍이 불 때도 있습니다. 남풍은 성공의 바람, 번영의 바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축복받았구나라고 말하는 남쪽 바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와서 모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같은 시간이 오지요. 그런데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2년 동안 부흥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놔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죠. 오히려 핍박의 바람은 우리를 경책해서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지만 성공할 때, 번영할 때, 유명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은밀히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이쪽 남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장 성공적이었던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순간에 그는 성공에 취하지 않고 핍박에도 개의치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신하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것 그것이 성공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오해하면 안 되지요.
근데 우리는 신자가 많아지고 또 화려한 예배당을 세우고 이런 것이 복음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성공은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반드시 왕의 대사로서 왕과 닮아지는 그 왕과 닮은 향기를 내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왕이 이기시는 것이 승리입니다. 나는 편안하고 안정되고 성공하고 승리한 것 같은데 왕이 명하신 것을 잊었다면 성경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성공처럼 보이는 에베소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자식 같았던 성도들을 하고 또 부흥하는 교회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야 하는 그 순간이 된 거잖아요.
네,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을 주옥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 이 24절 집사님 읽으시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네. 저희도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울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순절에 열방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모여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24절에 그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찬 소망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목전에 두고도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기에 장로들만이라도 밀레도로 오게 하여 교제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닥칠 어려움을 대비하게 하고 그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눈물의 목회자였습니다. 유대인의 간교한 술책과 폭력과 비방을 참아가며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지요. 성도들은 그 역사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유익한 것이면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왜곡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심을 가지고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섬기며 사는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네, 정말 바울이 얼마나 에베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그렇게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가르침의 내용은 회개와 믿음이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왕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 앞에 복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나라를 동시에 충성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는 타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날카롭고 선명한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부드럽게 들려서 포장하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확실한 소명을 깨닫게 해주는 일이요.
네, 유약한 세대에 유약한 복음을 전할 때가 많지요. 진짜 하나님 나라 복음은 타협도 망설임도 없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계속 망설이면 결혼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결혼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야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네. 절대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고 예수님 앞에서 유약하지 않게 충성되게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부를 걸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을 그 어떤 순간에도 후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닥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겠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은혜의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있고 죽어 마땅한 자신은 그 사명을 위해 새 생명을 덤으로 받았기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다 한들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생명을 덤으로 받은 삶. 선지자의 사명에 충성합니다. 구원의 축복도 전하고 준엄한 심판도 전했습니다.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요. 그러나 네. 거기에 심판이 따른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는 축복의 복음은 많이 전하지만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받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설교합니다.
네, 바울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진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엄청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보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제자를 제자답게 그렇게 세워가고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이 정말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주님이 걸어가라 하신 그 길이 가장 옳은 길이다라는 거를 걸어갔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바울은 장로들에게 양떼를 지키는 감독자의 사명과 주의 피로 사신 곳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바울이 떠나면 바깥에서 들어와 양떼들을 노리는 사나운 이리 같은 자들이 나타날 것은 물론이요. 공동체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씀으로 자신들을 따르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내적 전쟁을 겪습니다. 부흥을 넘어서도 위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이 떠나기에 남아있는 지도자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안팎의 영적 공격에 맞서 감독자는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날마다 밤낮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훈계하던 사역을 기억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들에게 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억하는 것이 사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다 보면 기억하지 않고 무심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마음이 가고 사랑하면 계속 기억나고 계속 생각하고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
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네. 계속 그 교회 안에 불타기를 부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바울을 보아온 바울의 그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고
네.
죽음 앞에서도 걸어가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봤던 이 장로들은 바울이 떠나고 나면은 이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네. 때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장로들과 지도자들도 한편으로는 참 두려웠을 것 같아요. 저 길이 어떠한 것인가를 네.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네.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서 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을 붙들라고 네.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교회와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그 폭풍 우치는 그 순간에 네.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바울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자신이 의지했고 자신을 변화시켰던 그 말씀이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어질지라도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성도들이 지도자보다 말씀을 더 의지하도록
네.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거짓 지도자들의 관심은 복음과 말씀이 아니라 돈과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과 구별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하고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며 구제까지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에 물과 피까지 다 내어주고 가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카 집사님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를 양육하는구나 하는 경험이나 생각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어떤 분의 말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보면서 정말 그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너무 어떤 어려운 시절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함으로 막아주고 위협으로부터 막아주고 그리고 새벽마다 올라가 기도하던 그 저의 그 선생님의 등의 모습이 지금도 저 속에서는 제가 제 주변에 어려움을 있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아 그분은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분과 너무나 닮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은 본인이 가진 것을 다 네, 저희들의 제자들에게 주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그냥 그분의 등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바울을 만났잖아요. 바울의 그 등이, 네. 바울이 살아낸 그 등이 저에게는 오늘 내가 교제하며 그 힘듦을 이렇게 견디셨군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네, 그 지도자로 실제적인 지도자와 날마다의 말씀 속에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때 그 시간을 보내셨어요 하며 네 그분들의 삶을 알게 되어지는 게 제 안에 네 귀한 지도자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니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이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도 양떼를 위하는 그런 지도자, 그 네. 뒷모습을 보고 본받아 따라가고 싶어지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그립고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 땅의 풍력에 또 남력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마치자 함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울며 기도합니다. 이 밀레도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면 이들이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렸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데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축복하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눈물로 기도하며 헤어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중 식구들이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또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지도자들로 설 수 있기를. 그래서 통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옥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 알지 못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역사들을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안일함과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속에 선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가 눈에 보지 못하는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남과 북이 나뉘어져 지금은 참 아픈 상태의 나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열방을 섬기는 그리하여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날을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북녘에 있는 우리 마중 식구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게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울과 같이 앞에 펼쳐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 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약속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승리의 날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눈물과 기도로 충성으로 섬겼던 것처럼 그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저희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사람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앞에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눈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희도요,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얼마 전에 그 수영을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배워보려고.
네네네.
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길. 네,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저는 제가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외로 네. 잠깐 일하러 갔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오랜만에 네네. 얼굴 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각자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 4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목적을 밝히셨던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으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한 여정을 함께 걸어갈 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정에 함께할 자들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후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옆에서 봤던 수많은 사람이 그 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제 한 가정집에 모일 수는 없을 규모가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다고 하고 있죠?
게네사렛 호숫가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호숫가는 어떤 곳인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갈릴리 호수 이름이 세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수금을 닮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게네사렛 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디베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북서쪽 연안에 작은 평야가 있는데 이 지역을 통칭해서 또 게네사렛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곳에 평야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동하셨던 걸로 보여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이동하셨던 이유는 비단 말씀을 전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건가요?
네,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방문하셨던 시점을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시점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도착했을 때 어부들이 뭘 하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다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이 일을 마치고 그물을 정리할 때 호수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부들이 일을 마칠 시간에 맞춰 호숫가에 찾아오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시간에 맞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자, 우선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물이 아닌 세마포 천으로 된 그물을 사용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천이다 보니까 눈에 잘 보여서 낮에는 이걸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부들은 주로 언제 고기를 잡았을까요?
그럼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어부들은 캄캄한 밤이 되면 밤새 물질을 하면서 고기를 잡다가 날이 밝으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어부들이 뒷정리하고 있던 그때에 호숫가에 방문하셨던 거예요.
어쩌면 어부들이 가장 힘들고 지쳐있던 때였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랬겠죠. 밤새 고된 일을 하셨으니까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세요. 자,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는데, 자, 그 배가 누구의 배라고 하고 있죠?
시몬의 배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어부들은 배가 자기들의 생업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절대 배를 내주거나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너무 쉽게 예수님을 배에 태운 것이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시몬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 저번 주에 예수님께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네, 맞아요. 실은 시몬과 예수님은 구면이었습니다. 구면이었을 뿐더러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던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배를 기꺼이 내주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배를 타신 후 육지에서 배를 살짝 띄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오신 목적을 내비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그런데 자, 방금 지금 어부들이 어떤 상태라고 했었나요?
일을 마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시몬은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면서 아주 고된 중노동을 하다가 아침이 돼서야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뭘 요구하셨죠?
배에 오르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때 시몬은 예수님을 배에 태우기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원래 다른 사람이 배에 타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게다가 너무 피곤했었으니까요. 자, 그렇다고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를 고쳐주시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아마 시몬은 속으로 투덜거리면서 예수님을 배에 태웠을지도 몰라요.
뭔가 시몬의 짜증스러운 얼굴이 그려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잘 들어왔을까요?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말씀을 끝내시기만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옆에서 꾸벅꾸벅 졸았을지도 모르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는가 했는데, 자, 그때 또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걸까요?
정말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때에, 오로지 집에 가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만 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거예요. 더군다나,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그렇게 밤새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그물질을 했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다고 하고 있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몬의 마음의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아무런 성과는 없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필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태워달라고 하시고 장모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부탁을 또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태워드리기는 했는데 말씀이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겨우 끝났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미 정리해놓은 그물을 다시 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라고 하는데 또 가까운 데도 아니고 어디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네, 그렇죠. 얕은 물가도 아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그렇게 깊은 곳까지 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노를 저어 가야 했겠네요. 생각만 해도 시몬의 힘듦이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베드로는 어쩌면 투덜투덜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만 가득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 건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했어요.
네, 그렇죠. 자, 5절에서 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수고로움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의지했다고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순자매가 정확한 핵심을 이야기해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에 붙잡혀서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도 말씀으로 꾸짖어서 고쳐주셨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도 말씀으로 꾸짖어서 열병을 고쳐주셨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포로된 자들, 억눌린 자들,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같이 말씀으로 자유케 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도 시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인 건가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를 찾아가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열병에 걸렸던 시몬의 장모는 귀신과 열병이라고 하는 뭔가 명확하게 사람을 붙잡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시몬은 딱히 그래 보이지 않는데 시몬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했던 건가요?
자, 우리 자매님들 질문이 갈수록 예리해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순이 자매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읽고 나서 설명을 이어나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은 힘들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까지 노를 저어 간 후에 거기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고 있죠?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다른 사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할 정도가 됐네요.
네, 그렇죠. 심지어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무거워서 배가 잠기게 될 정도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순간에 성공한 어부가 되었어요.
간밤에 힘들었던 것이 싹 날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죠. 밤새도록 고생할 때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배 두 대를 채우고도 무거워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시몬은 예수님께 뜻밖의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분명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친 몸을 끌고 깊은 곳까지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이렇게나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면 아마도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든지 저희와 동업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정상일 것 같은데 자 시몬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자, 시몬은 왜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라고 하는 걸까요?
글쎄요. 왜 그런 건가요?
자, 분명 시몬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고기 잡는 법을 배우면서 고기 잡는 것 있어서는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고기를 잡으러 다녔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던 시몬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시간에, 지금 이 장소에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는 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자, 이 말은 결국 시몬은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분은 자기가 감히 번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알아챘던 거예요.
어부였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시몬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또 그분 앞에 섰을 때 자기 안에 죄악된 모습이 비춰졌을 거라 생각을 하니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떠나가라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평생을 물고기 잡는데 모든 힘과 능력을 사용해왔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꿈 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취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취하리라 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헬라어가 조그레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됐어요. 방금 나온 누가복음 5장 10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정확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여기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사로잡히다에서 여기서 바로 조그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말씀을 이렇게 읽으니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의미인지 혹시 감이 오지 않나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는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려 들려 올려지는 것처럼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게 될 거다.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되는데 바로 네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시몬에게 새로운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순이자매가 그런 질문을 했죠. 앞에 나왔던 귀신 들린 자, 또 열병에 걸렸던 장모는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명확하게 있었어요. 귀신, 그리고 열병이라고 하는 것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영과 병에 붙잡혀 있던 자들을 말씀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시몬에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시몬의 일상이었습니다.
시몬의 일상이요? 일상에서부터 자유를 주신다는 것에서 어떤 뜻이 있는 건가요?
자, 어부의 삶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였을 거예요. 그저 생존을 위해 매일같이 그물질을 하고 또 그걸 통해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끝이 없는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바로 어부의 삶이었던 거죠.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는 그러한 삶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었어요. 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장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의미 있는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도 고된 그물질에 지쳐서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이때의 그물질은 똑같은 그물질 같지만 그러면서도 완전히 다른 그물질이었습니다. 자,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렸다는 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 않는 순종의 그물질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의 그물질을 했던 시몬은 그때부터 먹고 살기 위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시몬이 새로운 사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같은 그물질이지만 목적이 달라진 거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시몬에게는 먹고 살기 위해 내리는 그물이 아닌 한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그물을 던지는 새로운 어부,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어부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늘 앞으로 뭐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만 고민하면서 두려움과 막막함, 걱정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시작하게 된 시몬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도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삶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시길 원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을 통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비단 순이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또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의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이제부터 먹고 살기 위해 내리던 그물질이 아닌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그물질을 하여라.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자, 그게 뭘까요?
순종 아닌가요? 시몬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했던 것처럼 저희도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기도 하시죠. 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을 실행에 옮겼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보시며 우리를 먹고 살기 위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아멘. 저의 삶에도 그런 삶에서의 자유가 임하길 소망하게 되네요.
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순종을 통해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까지 주어진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순이자매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가끔 내가 좀 여유롭다거나 조금 일상에서 재밌다거나 그런 걸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저도 감사함을 좀 고백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런 순간들에 뭔가 그런 순간들을 잊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순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약 시몬이 처음에 그 예수님께서 그 그물질을 하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만약 지금 그물질을 한 상태에서는 시몬이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물질을 안 하고 그런 순종을 안 했다면 완전 반대의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을 잘 사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삶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저 그냥 매일매일 지쳐 하면서도 바다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일상에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먹고 살기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그런 자유가 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일상의 삶에서의 그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